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비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식구 여러분.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오늘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옥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송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몸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라면서 한 해 동안 사무엘상하 말씀으로 마중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과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와 언약궤 상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 점으로 여겨지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왜곡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주옥하 집사님,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네, 말씀 읽기 전에 요새 마중을 하다가 보니까 날씨를 보면 꼭 북조선의 날씨는 어떻지? 하고 그 온도를 보게 돼요. 네. 그러면 여기보다 참 많이 춥더라고요.
맞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건강 조심하시고 나중에 건강하게 만나요.
네.
네. 사무엘상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외침은 어찌 됨이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아프고 슬픈 일이 벌어진 장면입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임하사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전쟁의 도구로 삼은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그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미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셔서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계와 존재의 문제지 역할이나 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의 존재로 받아주지 않고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이 잘하는 어떤 기능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존재는 사라지고 언제나 대체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늘 밥을 해주는 밥을 차려주는 아내를 사랑 어떤 그런 밥을 차려주는 그 기능을 사랑한다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내 필요를 만족시켜주는 아내죠. 네. 그러면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밥을 잘 차려주는 어떤 종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밥을 안 차려주면
버림받는 네. 거죠. 그러니까 내 기능이 내 존재를 넘어서는 일 이것은 네. 굉장히 슬픈 것이고 사실 관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존재로 존중하고 여겨주고 그 사람이 기능을 하던 기능을 하지 못하던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건강한 결혼 생활인 것처럼 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전염병으로 지켜주시고 네.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죠. 하나님이 네. 약속하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그냥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기능으로만 하나님을 요청하고 이용할 때 언약궤를 들고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양이 바로 오늘과 같은 네. 장면일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기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네. 그저 언약궤를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도 움직이실 거야 라고 자기의 욕구를 위해서 네. 이용할 때 이때 바로 너무나 어리석은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그것을 승리를 보장하는 도구로 여겨버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언약궤의 기능을 이용해서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수단화, 대상화하게 된 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언약궤라는 물건을 의지한 거군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네요.
네, 맞습니다. 존재는 잃어버리고 역할만 남은 것입니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고 종교적인 형식에만 집중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그들에게 언약궤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결고리, 관계가 아니라 단순히 승리를 보장해주는 부적처럼 사용된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피폐해 있었나를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형식에 의존할 때가 있잖아요. 주일을 성수해야 된다. 뭐 주일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주일마다 달려와서 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한 식탁에 앉는 것을 원하시는 것인지 주일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율법이 되어서 그걸 안 하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모양으로 네. 그것을 종교화라고 하고 형식주의라고 하고 율법주의라고 하는 네.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위험성을 굉장히 경고해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예전에 다른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을 머리에다 베고 자면
그런 일도
무서운 있었죠. 꿈을 안 꾼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아 그럴 수 있겠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재밌는 예화네요.
네. 근데 그게 웃기지만 저 자신도 이렇게 하다 보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일 중심이 되다가 보면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금식을 하는 것도 아 이렇게 많이 하면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그때 꼭 언약궤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는 제가 사람하고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먼저 생각할 때 나중에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이용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저의 모습이 참 당황스럽고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우리의 관계 속에 기능이 전혀 없을 순 없습니다.
네.
기능이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의 재능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기능이 반드시 사용되죠. 그런데 네. 본질이 빠진 상태에서 기능만을 요구할 때 이것이 네.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네.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송희 자매님은 혹시 이런 모양에서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어떤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났던 나의 신앙의 실체.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 미친 듯이 매달렸고 내가 얻고 싶은 거, 내가 생각했던 기도 응답, 내가 사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그 이름을 가져와서 남용하고 사용했던 나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것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고 깨닫는다 해서 한 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즘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십니다.
네.
그리고 땀이 피가 되도록 간절히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데 사실 언약궤를 이용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성령의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이 로마 제국을 한마디에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그 하나님의 모든 기능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모두 포기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려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를 정말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를 다 사용해서 이기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그 기도가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지고 가는 것의 정반대편에 있는 예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순간마다 사실은 우리에게 새겨져야 하는 기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때 좀 이렇게 해주세요. 저때 좀 하나님 능력 좀 나타내주세요라고 우리가 우리의 응답을 하나님께 네. 요구하려고 할 때 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구를 하나님께 이용하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인가를 성찰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장면에 네. 우리가 같이 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가 아까도 잠시 언급했지만 나그네를 가족의 관계로 대하지 않고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 여기면 그 관계에는 생명이 없지요. 살아있는 관계는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고 언약궤를 기능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정말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 응답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에서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단순히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실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겉으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해드리지 않고 있는 내면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서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것이죠.
네. 언약궤를 뺏겼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단순한 어떤 성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고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언약궤도 빼앗고 겼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영적인 좌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죽게 되잖아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쓰러져 죽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엘리 제사장에게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엘리 제사장은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죠. 이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하지 못하는 정도의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궤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네, 엘리 제사장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됐잖아요.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그 이름의 의미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고백하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네, 이가봇이라는 이름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통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했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한 신앙을 잃고 형식에만 집착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상태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태도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훈육,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되네요.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가 얼마나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형식적으로 대했던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지금 마음이 좀 아프네요. 그래서 네. 혹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면서 겉으로만 신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이스라엘처럼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형식적인 행위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지만 결국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 겉모습에만 집착하면 우리의 신앙도 껍데기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점검해야겠습니다.
저도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예배드릴 때가 많습니다. 특히 뭔가 내 느낌에 사역이 잘 되는 것 같을 때 기도 자리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그저 오늘도 어제처럼 습관처럼 기도하는 나의 형식적인 모양, 그리고 때로는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로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간절함보다 간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보면 한 푼도 없었을 때 그때의 태도와 그 자세는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 더 돌아보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사랑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형식에 치우치고 있는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져갔지만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자 주권자로 신뢰하는 자세를 다시금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배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저도 제 신앙의 본질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회복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진정성을 보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는데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제 신앙을 돌아보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해야지 하고 다짐하게 되네요.
네,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단순히 외형적인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우기 원하시는지를 잘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 신앙의 깊이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그리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의 마음 뜻을 순간순간 알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내는 것이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앞에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늘 기억하고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네. 언약궤를 단순한 전쟁 도구로 여겼던 이스라엘처럼 저도 자주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는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더 그분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중심을 고정하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이 있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목사로 살아가는 저도 늘 형식적인 순서와 예배와 기도와 이것들이 저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보다 이 일을 완수하는 것이 저에게는 책임감 있는 태도라고 여겨서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닌가 하고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이용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것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가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통해 느낀 마음을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친밀하게 다지는 우리 북조선 마중신자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옥화 집사님, 송희자매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저의 모습이 마치 누군가를 내가 만나는데 그 누군가가 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 나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달라고만 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의논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시간이 오래되면 친구를 깊이 알아가듯이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언제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이방인같이 기도하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너희가 쓸 것을 이미 아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지만 삶에서 실천이 안 됩니다. 하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매일 순간순간 분초 시간을 따져가며 주님이 필요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깨닫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의 믿음, 믿는 자들의 믿음이 되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언약궤를 주술과 같이 마술사와 같이 점쟁이들 같이 사용했던 그들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주술사와 같이 악용했던 저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니 다시 거룩한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직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마음을 엎드리는 아버지의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좋아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복주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십니다.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우리 두 자매님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목사님 잘 지냈습니다.
네, 순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저번에 한약 지원 먹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운동도 같이 하라고 선생님이 그러셔서
네.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있네요.
그럼요.
네, 미소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지난주에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이사 짐 다 정리하고 그리고 주말에는 교회 예배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아, 그랬군요.
네.
이사하느라 고생했겠어요.
네.
네, 또 이렇게 각자의 삶을 살다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아주 잠깐 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주어진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대표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게 있나요?
저는 오병이어 사건이 생각나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셨던 사건이요.
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대표적인 기적 중 하나죠.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파송했던 장면들이 인상 깊었어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네, 그렇죠. 제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니 병이 낫고 또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의 명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명해지셨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전부터 유명하셨었는데 가시는 곳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제사들을 통해서까지 기적이 일어나니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명성은 점점 더 커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만나고자 하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졌을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리니 어딜 가든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누구였을 것 같나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다녔던 종교 지도자들 아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요.
네, 맞아요.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면서 어떤 때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렸다고 억지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명성은 커져만 갔고 그로 인해 이들은 점점 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의주시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1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어느 바리새인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아 보이죠?
네. 예전에 유대인들은 아무하거나 식사하지 않는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요? 이방인들하고는 절대 같이 식사하지 않고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되는 사람하고만 식사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네요. 방금 미소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절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는 의미로 초청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음 구절을 보면 그런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8절 말씀을 볼까요?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식사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인가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 문화적인 통념 속에서 예수님의 행동은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문화적 통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든 삶과 문화 또 생활 풍습은 대부분의 율법을 원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는 것 또한 율법의 정결 의식에서부터 나왔고요. 우리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출애굽기 3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제사장들은 회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고 난 후에야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규례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은 자 20절에서 만일 물로 씻지 않고 회막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죠?
물로 씻어야 죽기를 면할 수 있다고 하는 걸로 봐서 씻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손과 발을 씻는 정결의식을 하지 않으면 죽임당하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손과 발을 씻는 것은 죽음과 관련된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규례 중 하나였어요.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씻을 것을 죽음과 관련질 만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건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이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면할 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죽임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기에 제사장들은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 반드시 회막 앞에서 손과 발을 씻음으로써 자기의 죄를 씻어내야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손 씻는 행위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손과 발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생각하고 또 자기 마음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하면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규례를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건 지금까지 이야기한 손과 발을 씻는 이 정결 규례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거였습니다.
제사장이 아니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아니면 회막에 들어갈 일 자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결의식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하는 율법이었겠죠.
그러면 어쩌다 이런 율법이 일반 사람들도 손발을 씻어야 한다는 규례로 바뀌게 된 건가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기 안에 있는 여러 율법을 더욱더 강화하여서 철저하게 지키기로 했고 그러기 위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면서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규례를 일컬어서 장로들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좋은 것이니 제사장들만 하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하자. 그리고 굳이 제사를 지낼 때만 하지 말고 음식을 먹기 전에도 손을 씻음으로써 정결해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규례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으며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당연히 지켜야 할 규칙으로 굳혀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닌가요? 율법에서 지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해석하면서 추가로 만든 규례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장로들의 전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속에 깊게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점점 눈에 보이는 규례 자체에만 집중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본래의 목적을 소홀히 여기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정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 의도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규례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왜 손을 씻으라고 했는지, 왜 정결함이 필요한지 그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급기야 눈에 보이는 규례만 남아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또 이제는 예수님에게까지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분명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조차 율법의 본 의미와 뜻을 헤아리지 못하면서 오히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수님도 답답한 심정이셨을 거예요. 아니,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께서는 답답한 심정을 넘어서 바리새인들을 향한 분노의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과 4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계시죠. 겉은 깨끗한 것처럼 하면서 속에는 온갖 탐욕과 악독을 품고 있으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에 대해 엄하게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엄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겉에 드러난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 진짜 지켜야 할 내용,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더욱더 소홀히 여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서 바로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라는 건 뭘 말하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박하와 운향은 당시 사람들이 약재로 사용하던 식물로서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약재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박하와 운향과 채소 같은 자질구레하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관한 십일조는 엄격하게 지키고 따지면서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것까지 십일조 한다 라고 자랑하고 다니면서 정작 십일조 안에 들어있는 본래의 정신인 공의와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고 있으니 십일조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린 십일조의 행위를 비판하고 계시는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거, 그러니까 없어도 아깝지 않을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생색내면서 정작 그들의 삶에서 철저히 지켜나가야 할 사회적 정의, 연약한 자들에 대한 긍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저버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로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4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옷술이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시장이나 회당에 가서 마치 뽐내듯이 경문을 외우고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걸 즐겨했습니다. 전형적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러한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십니다. 또 여기가 끝이 아니라 4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건 뭔가요?
평토장한 무덤은 보이지 않는 무덤이라는 뜻으로 보통 봉분이라고 해서 시신을 땅에 매장한 후에 사람들이 밟거나 위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블록 튀어나오게 흙이나 돌로 쌓게 되어 있는데 그런 봉분을 쌓지 않은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봉분을 만들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땅 아래에 시신이 있는지도 모르고 무덤 위를 밟고 다니게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하고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시체가 썩는 것처럼 욕심과 욕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점점 더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은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을 쏟아내시는 예수님께 한 율법교사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항의하며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입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왜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를 적대시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있죠. 자, 이러한 항의에 예수님께서는 신경 쓰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낱낱이 밝혀가십니다. 자기들도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정작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음 구절에는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48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 도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의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다라고 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말씀하시네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시고 지적하시고 또 태도를 바꿀 걸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대시하기 시작했죠. 혹시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솔로몬과 남방의 여인에 관한 여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셨었죠.
네, 기억나요. 목사님, 니느웨 사람과 동방의 여왕은 요나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하물며 이들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렇죠. 결국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으며 변할 생각을 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죠. 분명 예수님 말씀 자체는 강력하고 또 공격적으로 보이지만 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 안에 그들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혼내서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겠죠.
정말 그렇네요. 이 정도면 바리새인들도 정신 차리고 돌아올 법도 한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이 답답해 보이네요.
네, 그렇죠.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을 부르셨고 또 그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의 성전 사이에서 죽음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엄중하게 바리새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지적하고 계십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이 세대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던 아벨이 첫 번째 순구자였고 그런 아벨의 죽음에서부터 성전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그들이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사가랴는 어떤 사람인가요?
사가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는 잠깐 설명이 필요한데 남유다의 여덟 번째 왕이 요아스 왕이었는데 요아스는 굉장히 영웅과도 같은 그런 왕이었어요. 아달랴라고 하는 악한 요왕이 남유다를 차지하고 다윗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일 때 요아스는 갓난아이였고 그러한 요아스를 여우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성전으로 숨겨서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 정도를 숨어 지내다가 요아스가 8살이 되었을 때 여우야다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달랴를 끌어내리고 어린 요아스를 왕의 자리에 오르도록 했습니다. 끊어졌던 다윗 왕조의 통치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요아스는 극적으로 살아남아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자리에 올랐던 거네요.
네, 그렇죠. 자, 그렇게 왕위에 올랐던 요아스는 제사장 여우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선한 왕으로서 나라를 잘 통치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우야다가 죽으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요아스가 변한 건가요?
네, 맞아요.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는 거짓된 신하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왕이 변하기 시작하자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나라 전체가 죄악된 길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야다의 손자였던 사가랴가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서 직언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이야기했지만 자 요아스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설마 사가랴를 죽인 건가요?
네, 맞아요. 요아스는 자기에게 직언을 날리는 사가랴를 성전 뜰 안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51절에서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라고 했던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요아스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더 나아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종교 지도자들, 바로 그들이 모든 순교자의 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더욱 반대하고 싫어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을 그렇게까지 비난한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볼까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더욱 거칠게 항의하면서 예수님께 따져 묻고 예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고집스러운 마음, 교만함, 굳은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을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 반박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굳은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새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결국은 거부하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굳은 마음은 없는지 수시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굳은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우리도 신앙의 행위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니 제 모습 가운데도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나가고 가끔 기도하는 걸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정신을 잃어버린 신앙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등지게 만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들려지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의 상태에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에 속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거예요.
아멘. 말씀을 통해 다시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리새인이 걸어갔던 길을 걷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네, 좋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면서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북조선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 한 주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생명의 강 방송이 일요일에도 방송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밤 12시에 9900kHz 9900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